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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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찬양대의 찬양으로 또 우리의 마음들이 활짝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을 우리가 좀 함께 기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야 할 이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이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들을 알게 되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관해서 설교했고요. 성경. 그 다음에 묵상에 관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큐티에 관해서 설교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암송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은 이 설교가 마쳐질 즈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경 암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누가 질문을 하면요, 즉답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그 질문을 받아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질문하는 그 질문 속에 진짜 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화법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되물었던 질문은 뭐냐면 쭉 설명한 다음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으로 진짜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하도록 예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이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들어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듯 되묻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는 뭐라고 하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게 뭐냐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가 이게 포커싱이 아니고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대질문할 때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생에 대한 답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율법사들처럼 법 조항 외우듯이 이렇게 달달달 외고 읽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달달달 그냥 외우는 것도 필요하고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가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 쓸 때도 비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느냐 하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쓸 때 이 성경 한 구절 구절 단어 단어가 단어를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이 속에 문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긴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야, 내가 너를 만나서 보니까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아는 아이구나.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유대인과 관련된 책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반인의 시각에서 쓴 책인데 주로 시오들에게 쓴 책입니다. 유대민족의 권한사를 쭉 썼는데 BC 586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나서 BC 722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이제 위에는 바벨론, 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약 BC 700년도라고 합시다. 722년인데 700년에 아수르가 어떻게 침공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망했고 그 나라가 어떻게 회복했고 회복했다가 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가 이제 두 번 공격하거든요. 1차, 2차 공격하는데 로마의 공격을 받은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로마 제국이 1차 침공할 때 110만 명이 죽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많지 않았는데. 그리고 2차 침공했을 때 58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죠. 땅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다닙니다.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흩어진 유대인. 온 세계를 떠도는 유랑객이 되었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1940년대에 결국 이제 독립국가로 다시 모이는데 우리가 잘 아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다시 모입니다. 지금 이것이 중동이 부시가 된 이스라엘 건국의 역사입니다. 이때부터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에 끊임없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작이 이제 이때 시작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 국가를 재건했다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수천 년 역사를 유랑하면서도 어떻게 정부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는데 이 민족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몇 가지 영화들 있죠. 영화들 보면 이제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보면 이제 그 우리라 쓰면 친일 한 사람들에게 제일 마지막에 묻죠. 왜 그랬느냐 물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독립이 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다. 나는 이게 영원할 줄 알았지 독립이 될 때 이게 우리가 30몇 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은 2000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일본 말 중에 아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 썼어요. 어릴 때 그냥 뺀또라고 썼어요. 기억하시죠? 뺀또. 뺀또가 뭔지 뭡니까? 예. 네. 닭광. 덴뿌라. 이런 걸 제가 부산에 살았는데 이게 표준어인지 한국말인지 일본말인지 뭐 구루마 이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빠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이게 한국말인지 일본말인지 모르고 컸어요. 어릴 때는. 근데 제가 1960년대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45년에 해방이 됐으면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도 잔재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제 2000년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체성이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는가?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벨상 수상자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에서 배출되고 있고요. 그들의 사상이 세계 정신을 80-90%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했는가에 맞춰진 책입니다. 이 책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인들은 3살 때부터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3살 때부터 히브리어를 배워서 우리가 아는 이제 모세오경 토라를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라를 그냥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토라를 외우고 토라를 이렇게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로 하여금 완전히 그 토라의 정신이 들어가도록 3살부터 가르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한글을 가르칩니까? 수학을 가르칩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아이들에게 3살부터 히브리어와 토라를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토라를 가르치는 랍비를 민족의 긍지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토라를 가르치는 라피였다. 이게 그러면서 이 두 가지와 더불어서 장구한 역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전통교회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세계에서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도요 이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국 역사에 관해서 한국 기독교 사회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성경이 먼저 번역된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쪽복음서가 먼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왔을 때. 왜냐하면 성경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먼저 들어왔던 독특한 나라가 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특하게 이 한민족을 사람이 아니라 먼저 말씀이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좋은 전통이 있는데요. 이게 사경회라는 전통입니다. 요즘 이 말 잘 안 씁니다. 사경회, 성경을 대해서 연구하고 나누는 모임인데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절에 성도들이 무려 두 주간씩이나 먹을거리와 솥단지, 입을 써가지고 와서 밥에 먹고 잠에서 성경 공부하는 집회가 사경회입니다. 지금 중국에는 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는 있습니다. 두 주간을요 새벽, 낮, 저녁 내내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해마다 일주일씩은 이 사경회를 참석했습니다. 거창의 주상면이라는 곳에 말 그대로 가마니를 깔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말씀만 듣는 시간이 3시간, 3시간에서 9시간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일은 아침, 점심, 저녁 솥단지 끓여놓고 먹었습니다. 부모님 따라가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따라다녀서 대학교 때까지 저는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말씀을 한 10시간쯤 들어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듣고 아침 먹고 또 오전에 와서 말씀 듣고 아침 먹고 그리고 저녁에는 뭐하냐 하면 좀 독특한 표현인데 되새김질이라고 해가지고 아침, 점심 들었던 말씀을 또 나누고 잤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앞에 부서지고 깨지면서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공의 앞에 드러내고 죄를 통회하는 부흥운동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그리고 누구의 물건을 훔쳤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다. 이런 회개가 공중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터져나오는 역사, 부흥을 경험케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이처럼 부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럼 부흥은 무엇인가? 부흥은 심령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진짜 말씀이 들어가서 심령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요, 무엇부터 시작되냐면 그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통 예배를 드릴 때도 이제 태영 목사님이 인도하실 때 참회 기도를 했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물론 레위기서와 출애굽기 레위기서에 있는 그 성막 혹은 성전의 제사 제도를 이렇게 예배의식으로 바꿔놓은 전통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죄의 고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 감추어진 죄가 빠져나오기 전에는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안에 물이 담겨 있어서 예를 들지 못하겠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 컵이 비어있다고 가정하고요. 제가 이 컵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러면요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지도 물 한 방울 안 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결심한다고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면 누가 이렇게 지적한 것도 아닌데 마치 빛 가운데서 어둠이 물러가듯이 숨겨진 죄들이 모두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혹은 내가 내 생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교회 학교를 보면 두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게 점검을 해보니까 19살 밑으로 99명입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현재 있잖아요. 99명 정도의 아이들이 나오는 교회면 어른들이 한 몇 명쯤 나와야 될까요? 수백 명 나와도 이 정도 아이들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속해 있는 수도남로에 교회가 한 55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25개 이상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첫 번째 좀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교회 학교를 보면 말씀을 사랑하는 전통이 다 사라지고 딴 것으로 대치됩니다.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이 자꾸 들어왔어요. 요즘은 주일학교 들어가보면 성경 암송 안 합니다. 그 성경 공부는 가장 최소한, 가장 직여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그거 빨리 마치고 다른 거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전에는 여러분 수련회 갈 때 밥 먹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암송해야 밥 줬죠. 우리도 점심 때부터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매주 성경 암송 있잖아요. 배식하는 분들이 앞에서 이제 그러면 많은 분들이 밥을 포기하겠죠. 여러분 저는 교회 곳곳에서 오늘 예배 이후에는 성경을 암송하는 모임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존중하는 전통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주보 뒤편에도 쭉 썼는데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먼저 그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까지만 읽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혹은 구원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글자잖아요. 이게 글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글자가 구원을 줍니까? 아니 무슨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글을 읽었는데 이 글이 내 영혼을 구원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로는 말이 안 됩니다. 글자인데 글을 읽었는데 지식이 쌓였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글을 읽었는데 구원받게 되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첫 번째 이유는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작가들도 일반 작가들도 글을 쓸 때 감동, 필이 와야 됩니다. 뭐 우리 교회 그 글들을 좋아하는 객주를 쓴 분 얼마 전에 TV에서 또 했죠. 뭐 그게 이제 드라마로 이렇게 객주를 쓴 작가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자기의 영혼의 샘이 말랐다고 하고 절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절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회수 그분 제가 그 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 그런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이게 뭐 영감이 안 온다고 자기가 감옥에 자기 집 안에 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아내가 주는 밥 밖에서 먹고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영감이 말랐다고. 여러분 글을 쓰려는데도 일반 작가들이 감옥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절필을 하거나 이 자기 나름대로 그걸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일반 문학을 하는 분들도 그런 감동이 중요합니다. 매해 수만 권의 책이 나옵니다. 그런 책들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를 교양 있게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인문서적을 좀 많이 우리 아이들이 인문서적을 좀 많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문열 씨 소설, 또 김훈 이런 사람들이 쓴 글이요. 글 맛이 글을 굉장히 잘 씁니다. 저는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책도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구원을 주는 책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 그런 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주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문학작품이나 윤리서적 혹은 종교서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경영학적 관점에서 읽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감동, 이 작가들이 말하는 그 감동하고 다른 말입니다. 이 감동은 어떤 뜻이냐 하면요, 생기를 밀어넣는다 이 뜻입니다. 감동이란 말이. 그러니까 마치 아담을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아담이 산령,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 기자들을 감동으로 사로잡아서 그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들에게 생기를 밀어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쓸 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막 이들로 하여금 쓰게 했습니다. 생기를 받은 아담이 흙에서 산령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그 사람들이 쓴 이 말씀들도 산 말씀,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일반 문학들이 쓰는 글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기 원한다면 반드시 성경과 접촉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사,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경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었잖아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읽어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7개의 큰 족속이 오랜 세월 우상을 섬기던 땅입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너무나 목말라 하면서 기다리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기생입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10절 시작. 말하되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기생 라합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기생 라합에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들어올 때 내가 저들을 붙잡아야 구원을 받겠다,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9절 10절 우리가 들었다. 듣고 생겼습니다. 들어서 그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내가 지금 저 사람들을 붙잡아야 산다.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 딱 제가 주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열면 우리 복도에 참 많은 아이들이 뭔가 바닥에서 서서 있지 않고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학교 아이들과 어른들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은요, 그냥 교회 공간에다 풀어놓으면 엉망진창인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죠. 근데 집에 가서 오늘 뭐 들었냐 물어보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말합니다. 어른들은 딱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한 5층 돼서 물어보면 뭐 들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눈만 뜨고 있고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많거든요. 아이들은 막 노는데 자기 귀에 들린 것을 아이들이 그대로 입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어릴 때 듣든지 안 듣든지, 듣는 것 같든지 안 듣는 것 같든지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그럼 그래서 그게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데 3살, 4살, 5살, 6살, 여러분, 캐톨릭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개신교를 향해서 7살 전까지만 아이를 우리에게 맡겨라. 여러분, 자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면 어느 시점에 탁 걸려서 그 말씀이 아이에게 딱 걸리는데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그 아이에게 딱 잡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 교육이 미래를 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치로 교사들이, 성경의 가치로 부모들이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교사와 부모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최연소로 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가 650명이었습니다. 교사만. 교사만 650명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때 만 명 나올 때입니다. 저희 교회.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때는 만 5천 명이 나왔습니다. 기네스북이 오른 교회입니다. 이런 만 명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나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에. 여러분 그 지역 전체가 거의 마비될 정도입니다. 주일 아이들만 만 명입니다. 근데 저는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가르치셨고요. 그래서 교사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마쳐요. 이제 교회를 마치면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30년 전이니까. 근데 가까이에서 아이들이 만 명이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부산 시내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버스를 타고 이 아이들과 차에 집에 데리러 갈 때 버스 안에서 뭐 하느냐. 오늘 배웠던 말씀 계속 가르쳤습니다. 오늘 뭐 배웠지? 뭐 들었지? 그리고요. 토요일 날은 100%입니다. 반드시 신방했습니다. 그 아이 집에 다시 갔는데 뭐 물었냐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지? 너는 어떻게 지냈지?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 본문이 다음 주 주일학교 설교 본문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설교 본문을 주일날 설교하시고 월화수목금토 주일 새벽 하시고 수요일 금요일도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공가로 만져서 모든 교사들이 암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사들이 성경 공가를 들고 가르치는 교사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교사들이 그 말씀을 다 암송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가르칠 때는 도떼기 시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한 몇천 명이 했는데 마이크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마룻바닥에 앉아있는데 저는 66반이었거든요. 66반. 1반, 1층 뭐 1층부터 100반, 1층 100반, 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막 하나님의 말씀하면 옆에서 광함들이 들리면 어떨 땐 들으면 뒤에 선생님 듣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 선생님 잘 안 들리니까. 그러나 왜 그렇게 했냐면 말씀만이 이 아이를 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말씀을 듣는 아이 중에서요, 그 아이를 듣는 아이 말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교육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말씀을 듣는 아이들 중에서 변화된 아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주일 저녁에 집에 가셔서 뭐 하십니까? 혹시 주일 저녁에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서 무슨 말씀을 나눈,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하고 자녀들과 나누는 분들 계십니까? 자녀들과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대화할 때 오늘 초등학교 초등부에서 무슨 말씀 들었어? 오늘 중고등부에서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뭐라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으로 여러분 나누는 분 계십니까?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리더도 마찬가지고 직위들도 마찬가지고요. 매일 큐티하는 사람들은요, 근데 여러분 이 큐티가 정말 좋거든요. 큐티는 정말 좋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면 이 아침에 큐티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큐티 말씀이 너무 좋아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은 것 앞에 있으면 나누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요, 이게 뭐 이렇게 그 뭡니까, 터 밴드든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고받는 사람들이든 자연스럽게요 막 이 큐티했던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이걸 느꼈다고. 그런데 안 하고 큐티도 없어요. 안 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터모미로 만나든 안 그러면 주일학교 반모미로 만나든요, 성경 말씀으로 갔다가 곧바로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흥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말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관심사로 잠깐 성경을 거쳤다가 내 관심사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드라마 얘기하고 뭐 태양이 후에 봤냐 뭐 이렇게 교회 와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잠깐 얘기하고, 왜냐하면 이게 내 주 메인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요즘은 선거철이니까 정치 관심 많은 사람은 정치 얘기하려고 하겠죠. 이러곤 곧바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 보니까요,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면, 왜 이게 내 입에서 나오냐면 네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사람이 입에서 말씀이 계속 나오는 사람은요, 마음에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고 자꾸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우리 속에 심어지면 그 말씀을 하고 싶어지고, 왜 하고 싶어지냐면 그 말씀이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거든요. 말씀만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과 일반 문학가들이 감동받아 쓴 글의 다른 점입니다. 일반 문학가들이 쓴 글도 우리에게 도움도 주고요, 또 감정적인 감동도 주고 지식도 주지만, 그러나 성경만이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서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고 그분이 내 구주가 되심을 믿게 만듭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경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점검을 할 때에 말씀으로 정말 이 아이가 그런가, 그런 집에 가서 저녁에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면 좋겠어요. 제가 뭐 다른 아이들도 참 이렇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 유튜브에서 특별히 잘하는 것 같아요. 말씀 아이들에게 막 전하고 아이들이 유튜브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책이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왜 성경을 읽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읽고요. 두 번째,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훈하다라는 말이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르친자를 좀 더 정확한 뜻으로 해석하자면, 제가 주부에도 썼는데요, 여기서 가르친다는 뜻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갖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여기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는, 성경을 몰랐을 때는 인류의 조상이 침팬치입니다.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진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 그런가 하고 다른 애들은 배웁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눈이 떠지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종류별로 창조하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창조하셨다는 말이 단순히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걸 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운영하신다는 개념까지 포함된 말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인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되고 삶의 근본 원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정말 읽잖아요.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뭐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돈 가짜입니다. 명예 가짜입니다. 권력 가짜입니다. 쾌락 가짜입니다.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 쾌락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공부하는 이유도, 직장 가는 이유도, 사는 이유도, 운동하는 이유도, 밥 먹는 이유도 돈, 명예, 권력, 쾌락. 성경을 읽으면 이거 가짜구나. 가짜일 뿐만 아니라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거기 넘어가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앞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여기서 분별이 무슨 뜻이냐 하면 헬라어로 오르드 토메오란 말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길을 똑바로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너는 길을 똑바로 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때가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기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제국화하기 위해서 모든 곳에 로마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파병하려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먼저 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분별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길이 없는데 길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뭔 뜻이거든요. 길이 없는데 길을 낸다, 이게 분별이라는 뜻입니다. 오르도 토메오란 말이. 그러니까 길을 똑바로 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세상은요, 길이 어딘지 모릅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사는 길인지, 어디가 죽는 길인지 몰라서 우리 가족이, 우리 친구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친척들이, 우리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무엇이 길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랍비가 되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성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서 진리로 무장해서 길을 닦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오, 신기하네. 저렇게 하면 분명히 저 돈은 손해볼 건데 저렇게 하면 저 안 되는데 세상의 경영학적 관점,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인들의 관점, 오, 저 바본데 근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중에 사람들이 신기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오랜 세월 들여다보니까 아 저기가 살 길이구나, 저기가 사는 길이구나, 나중에는 더 지나면 이 길밖에는 살 길이 없구나,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넌 길을 내라, 분별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의 가치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그리스도인의 1차적 책무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닦으면 거기가 길인 줄 알고 잘못 따라갔다가 다 죽습니다. 이번에 스프링버그 있죠? 팡팡 뛰는 애들. 스프링버그는 한복에 죽습니다. 몰살입니다. 스프링버그는 무조건 뛰거든요. 계속 뛰는데 앞에 있는 애가 뛰다가 벼랑으로 딱 떨어지면 끝에까지 다 벼랑으로 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리더들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요, 내 생각, 하나님 생각, 내 생각, 마귀 생각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님 말씀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마귀가 나한테 준 생각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긴 하는데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기 위해서 그 신내림을 받았던 그 무당 출신 집사님이 우리 초등부 교사였거든요. 시집가서 시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딸이 신내림을 거부해가지고 며느리한테 신이 내렸는데 이분이 무당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교사가 됐는데 물어봤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의식이 자기를 붙들고 이렇게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준답니다. 그리고는 뭐 저 사람한테 인사하라 말해라.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 그때 집사님의 생각은요? 물었더니 자기 생각이 없는 거 아니랍니다. 있답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요 한 5%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생각이 있는데 무슨 수면제 본 것처럼 아 내가 안 이러고 싶은데 하는데 그건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나머지 90몇 프로의 힘이 이렇게 말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 생각에 방법이 없어가지고 교회 가면 내가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자기 발로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는 날 바로 귀신이 따라가고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 이렇게 듣잖아요. 이것저것 들은 게 있어가지고 말씀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아까처럼 한 5% 10% 있어요 머릿속에. 그 나머지는 막 내 생각이에요. 심지어는 사단이 유혹하기도 해요. 이러면 이게 혼재돼가지고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말씀은 너무 약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모든 것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만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기를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귀신이 떠나간다는 말은 귀신과 분리된다는 말인데 사단의 생각,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붙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내게서 분리되고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이 상황이 나를 낙심하게 했는데 말씀으로 생각해 보니까 감사로 바뀌는 것이죠. 지난주까지는 내가 저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들어보니까 저게 헛것이었구나라고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귀신이 떠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 때문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눈을 갖게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교훈, 세 번째는 책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책망받는 걸 못 견딥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기 경험으로 만들어진 자기 가치체계가 공고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책망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누가 너 틀렸어 그러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틀렸다고.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책망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제일 독한 책망의 책입니다. 가장 무서운 책망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말, 인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책망이 무엇일까요? 너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책도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소망이 없다. 그런데 변절된 복음은요, 자꾸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개선될 수 있다고, 고치면 된다고, 뭐 도덕, 윤리 이런 걸로 하면 인간이 괜찮아진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는가? 인간은 여지가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는 길이 없다. 그 길로 들어가야 된다. 그 길만이 인간이 살 길이고 그 길만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탈되었던 자리에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게 바르게 함입니다. 여러분, 척추를 굳게 펴주는 거 있잖아요. 카이로프랙틱이라는 게 있잖아요. 척추를 바로 펴주는 거. 사람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둥이 척추인데 현대인들 생활 방식 자체가 척추가 구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을 너무 들여다보느라고 다 거북이 목이 돼가지고 몸이 뒤틀어져 있죠. 근데 척추에는 모든 신경세포와 조직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눌리거나 뒤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통이 오고 머리가 두통이 오고요, 심한 경우에는 마비가 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기저귀를 쭉 펼 때 척추를 쭉 펴잖아요. 근데 여러분, 척추를 쭉 펴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척추를 펴고 난 다음에 할 일, 그 다음 할 일이 근육 운동입니다. 뭐냐면 척추는 관성이 있어서 얼마 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척추 양옆에 근육을 딱 만들어 놓으면요, 얘가 돌아가려고 하다가 근육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편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스크를 걸렸거나 사람들이 지나거나 자꾸 운동을 하라는 이유가 이 근육을 만들어서 척추가 그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잡아주라, 이 말입니다. 척추를 곧게 편 뒤에 먼저 할 것은 척추를 곧게 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육을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사람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붙잡아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 훈련입니다. 그게 신앙 훈련입니다. 이게 꽉 있어야 우리가 옛사람으로 안 돌아갑니다. 이게 없으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우리의 삶은, 생각은 옛사람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대로 하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에서 송민호 전도사님이 학생들에게 교리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지난번에 신원아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도 식사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교회는 교리 공부를 하는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김 목사 교회에서도 교리 공부를 한번 해보면 어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배워야, 그리고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이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리더를 키워야 됩니다. 어떤 리더냐? 성경으로 안내하고 성경을 먹이고 성경대로 살게끔 하는 그 교사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교사, 양육하는 이들이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모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이, 성경의 교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도전하기를, 부모인 여러분들이, 그리고 교사인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성경의 교사들이 되기를, 그 교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는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사단은, 사단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사단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든 사단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동등, 그러니까 뭐냐면요, 사단은 하나님까지 올라가야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두 번째, 사단은요, 진리로 거짓말을 합니다. 아주 다르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살짝 붙입니다. 이게 이단이죠. 착한 틈입니다. 세 번째는 제일 이게 이제 힘든데, 심지어는요,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막 공격하는데, 우리의 죄책감을 건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네가 그러고도 신자냐?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없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말씀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요, 진리를 명확하게 모르면 공격받을 때 한 방에 무너집니다. 내가 아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을 펴놓고 한 5분, 10분만 설명을 드리면요, 하다가 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구원과 희열과 기쁨과 감격을 줘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의 죄책감을 더 자극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수렁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진리를 알아야 사단의 공격에서 담대하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40일을 예수님이 밥을 굶었잖아요. 40일을 굶었는데 인간적으로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사단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사단과 싸울 때 유일한 예수님의 전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예수님은요, 사단에게 얘기할 때 말씀으로 사단과 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직도 그렇고요, 좀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7, 80%가 성경 인용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배웠습니다. 만약에 신약을 설교하는데 예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 예화를 가져와라. 구약에서 그 예화로 가져와라. 구약을 설교하다가 예화가 필요하면 신약에서 그 예화로 가져와라.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얘기하라. 그러니까 인용을 하든 설명을 하든 7, 80%를 말씀으로 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지체들에게,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혹시 거기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씀 있습니까? 없죠? 없죠? 아, 제가 적어놨습니다. 성경은 아닌데, 근데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느질에 능숙한 가정주부처럼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를 돌이켜보면 반드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등한시할 때, 무엇보다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열심히 교회 나간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영적 생활이 그냥 그러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도 영적 생활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타락과 부패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들은 말씀을 등한히 여길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승리하려고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강하거나 예수님보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튼튼함이 내 속에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번 설교 한편 듣는 것으로 한중한 신앙생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설교를 다시 듣고 되새김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실생활에 적용해보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타락 안 합니다. 중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사업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영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 영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환경은 그렇지만 그가 비록 힘들 수는 있지만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신앙적 분위기 있다 해도, 신앙적 분위기는 그래요. 그러나 정작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성경 읽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약해지고 결국 그 신앙은 타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열심은 분위기일 뿐이에요. 내가 열심을 내는데, 열심을 내는 시간이 뭐 몇 시간이었다. 그런데 나는 성경은 그 정도로 가까이 하지 않는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일수록, 또 특별히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전문가일수록 신앙이 타락하기 쉽습니다. 목사가 제일 그렇습니다. 설교 본문 외에, 자기가 설교하는 설교 본문 외에,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 외에는 그 목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큐티도 안 한다. 여러분, 의외로요, 그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니까 자기 생각에 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착각하죠, 본인이.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읽지도 않고 큐티도 안 해요. 그러면 그 목회자도 타락합니다. 목회자가 뭐 대단하다고, 말씀이 없는데 타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경건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그 고 오카노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를 하시면서 한국교회 양육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야, 너 낳느라고 죽을 뻔했다, 이제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떠미는 엄마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요, 참 손이 많이 가요. 사람은, 동물은 안 그래요. 이미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 아이가 제대로 사랑구실을 하려면 한 30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부모가 하는데 이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양육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는 간증은 많아요. 옛날에 저는 남봉꾼이었습니다, 주먹잡이였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간증은 많아요. 여기서 끝. 돌아온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어떻게 훈련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들립니다. 이게 양육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아기를 낳았으면 그 아이가 온전한 사랑구실을 할 때까지 양육하는 과정이 필요하는데, 바로 양육은 하나입니다. 잘 먹이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유식부터 시작해서 잘 먹여야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미고 가르치면요, 이 아이가 정말 유치부부터 쫙 가르치면 이 아이가 한 중고등학생쯤 됐을 때는 말씀으로 딱 무장합니다. 다른 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면 부모가 기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12절 15절 있습니까? 아, 이는 성도를,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하냐면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데,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목표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어디까지 자냐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는 말이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머리가 되자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유기적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죠. 팔을 어떻게 올리지? 이렇게 올리고 아래로 이렇게 치고, 그리고 그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비행조정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계속하죠.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상상하는 것들을 몸이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머릿속에서는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인다. 몸 따로. 그래서 여러분 처음 운전할 때 사고가 나는 게 그거죠. 생각에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죠. 이게 브레이크고 이게 엑셀하고 이게 키하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데 급한 일이 있으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 브레이크가 어디 있지? 이건가? 꽉 밟다가 엑셀을 밟으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근데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몸이 먼저 가거든요. 생각을 안 해요. 몸이 먼저 가거든요. 그럼 이게 그냥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뭐냐 되면 머리로는 공중제비도 날고 두 바퀴 회전도 하지만 몸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하는데 이것이 뭐냐? 신앙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 운동이 안 되거든요. 힘이 받쳐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어서 머리가 요구하는 대로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체화되어서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을 먹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는 제가 뭐 간단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암송입니다. 말씀 암송의 습관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 말씀 암송은 말씀을 읽는 것 중에서도 말씀 암송이 참 중요한데요. 말씀 암송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시험을 극복하는 무기입니다. 말씀 암송이 되어 있으면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마귀가 광야에서 금식하게 주려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귀가 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잠깐만, 그리고는 성경 펼쳤습니까? 두루마리 펼치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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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이 암송된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갔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그게 뭐였더라 찾아보고, 그리고 안 했다는 겁니다. 힘이 완전히 빠져서 줄어 있는 데서도 암송하면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한 번은 마귀도 암송했어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마태복음 4장 6절, 이거 마귀가 한 말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을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있습니까? 시편,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마귀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더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이단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단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약한 인간성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졌거든요. 근데 빠졌을 때 이 궁지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때 다시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회개했는데요. 어떻게 회개했는가? 회개했던 그 순간은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시험에 빠졌어요. 연약한 우리 모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었냐면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했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평소에 말씀을 나 안에 이렇게 내 기억 속에 입력시켜 놓지 않으면요, 어떻게 그 말씀이 생각나겠습니까? 물론 성령이 원하시면 내가 듣지 않는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장 몇 절 그래서 펼쳐보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성령의 약속은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암송이 중요합니다. 암송이 되어 있어야 생각이 납니다. 말씀 암송은요 소극적으로 이렇듯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케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듯. 여기 보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깨끗케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11절에 답이 나옵니다.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실제적으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암송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해 두면 언제든지 말씀을 떠올리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제자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 유언과 같은 기도. 무엇이 가장 그분의 중요한 기도였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데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런데 주님이 이들이 내가 예수님이 없을 때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분의 기도를 좀 더 따라가 보면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선용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사용되지 않는 무기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삶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말씀의 유익의 세 번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말씀, 성경 암송이 주의 뜻을 이룬다는 게 무슨 말인가?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근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여기서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삶의 모든 영역을 내가 아우르는 것인데 말씀 암송은요 나로 하여금 말씀이 암송되었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뜻 아래 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속에 만약에 성경 암송 구절이 한 100구절쯤 있다 근데 툭 치면 나온다 그러면 살다가 어떤 일이 딱 발생할 때 어떤 말씀이 탁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겁니다. 이게 한 100구절 정도가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들어있다 그러면 말씀이 탁 나오겠죠. 그냥 저절로 나오겠죠. 랜덤으로. 아 이거다 이거다. 무엇보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암송의 중요한 이유는요 지상 명령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옆에 있는 신자가 옆에 있는 이웃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는데 잠깐만 있어봐. 이게 아니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암송하고 있으면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저는 지금도 외워질지 모르겠지만 그 전도 폭발을 몇 년 동안 제가 그 강사였거든요. 교회에서 전 45분 복음 설교는 복음은 완전히 머리부터 끝까지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45분 그리고 실습을 많이 해봤습니다. 앉혀놓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얼굴을 딱 쳐다보고 45분 동안 글자 하나 안 보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45분 동안 여러분 성경이 암송이 되어 있어야 지상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하고 싶은 말씀 암송의 유익은요 자녀 양육입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토론하는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3년 동안 무려 300구절 암송시킨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이 책이 성경 먹이는 엄마 이 책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 있죠. 여기 평천에. 제가 압니다. 그 목사님. 왜냐하면 그 우리 아이하고 저기 성현이 학교 다닐 때 그 집 아이하고 같은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내가 아는데 옛날 유대인 부모들이 가장 유대인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유대인 부모들은 토라의 말씀을 기록된 두루마리에 꿀을 발라서요 성경을 읽으면서 꿀을 먹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구나. 여러분 성경 먹이는 저자 그 엄마가 자기 아들 진식이에게 말씀을 암송하게 하면서 부모인 자신이 경험한 축복을 간증하고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놓고 심하다 때마다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모든 더러운 욕심과 정욕과 시기와 분노와 좌절과 사랑 없음을 그분과 함께 걷어내는 것이다. 또한 성경 암송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기도의 응답이다. 허탄한 것에 유혹당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며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신을 두려움 없이 응시하는 것이며 참 평안과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다. 이것이 암송하는 이유다. 여러분 이 엄마가 애들을 가르쳐다 보니까 본인이 이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좀 후회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약간 후회되는 것.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양해해 주십시오. 옛날보다는 제가 기억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이 옛날보다는 잘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뚜렷하게 외우고 있는 성경 암송 구절들은 다 젊었을 때 외우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전이 있습니다. 제가 김수사 집사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고집사님 생각이 납니다. 금년 초에 고집사님과 나눴던 얘기입니다. 제가 그 성경 암송 구절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뜨는데 고집사님이 이걸 못하실까봐 성경 암송 구절 이 카드를 작은 카드를 사서 고집사 드리려고 만났는데 집사님이 성경을 너무 많이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셨냐 물어보니까 집사님은 성경에서 좋은 구절들을요 이만한 종이에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렇게 벌써 냉장고에 붙여놓으셨더라고. 그리고 그걸 암송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작은 성경 암송 구절 그거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알고 계시고 그걸 붙여가지고 암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없는 암송 구절도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암송하고 계시더라. 80이 넘으신 그 어르신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가 마치고 나면 오늘 당장 우리의 그 암송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고 큐티하고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까?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꼭 성경을 뭐 읽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또 우리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5월 마지막 주 온가족 예배 때는 터별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두 달 동안 미리 성경 본문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터별로 우리가 성경을 좀 읽을 수 있도록. 일단 한 본문은 3월달 누가복음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큐티,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한 달 넘게 묵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노라야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4월 그리고 봄 또 2016년도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 말씀 앞에 둡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감격과 또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